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요즘은 여전히 덥지만 그래도 아침과 저녁은 제법 선선한 것이 부쩍 가을을 느끼게 합니다. 오늘은 비가 많이 오고 개었는데요. 혹시 오늘 하루를 보내시면서 하늘을 쳐다보신 분이 있으실까요? 파랗고 깨끗한 하늘을 보면 더욱더 가을임을 느끼게 됩니다. 사진을 잠시 보겠습니다. 이 사진은 제가 지나가다가 너무 예뻐서 찍은 사진인데요. 이 구름을 보면 되게 가까이서 실제로 보면 아직 사진으로는 잘 안 보이는데 실제로 보면 더 입체적이고 뭔가 살아있는 듯한 구름처럼 잡아보고 싶은 구름처럼 생겨서 제가 찍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저는 하늘을 보는 걸 좋아해서 자주 보는데요. 하루도 똑같은 날이 없어요. 그리고 하늘을 보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저 넓은 품으로 저를 꼭 안아주시는 것 같아서 하늘을 저는 자주 보곤 합니다. 그런데 이 예쁜 하늘에도 때로는 먹구름이 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반전은 그 뒤에 햇빛이 기다리고 있어서 먹구름 사이로 반짝 비치는 빛이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저기 먹구름 사이로 비치는 빛이 보이시나요? 찰나를 잘 찍어 보려고 했는데 좀 잘 안 찍히는데 가까이서 보면 빛이 더 선명하게 보입니다. 짙은 구름, 더 깊은 극률이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최근에 읽은 책인데 짙은 구름, 더 깊은 극률 이 제목이 저 하늘을 볼 때 제가 떠올라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짙은 구름과 같은 고난이 때론 우리를 들이우긴 합니다. 그 뒤엔 먹구름을 다 덮고도 남을 만큼 반짝이게 비추이는 빛, 하나님의 더 크신 긍휼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저 구름을 보면서도 느끼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또한 짙은 구름이 드리운 고난의 상황에 처해 있는 다윗을 만나게 됩니다. 다윗은 모든 힘을 다 소진하고 낙담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해가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사울 왕의 미움과 시기가 더해졌기 때문입니다. 사울의 칼을 피해서 미친 척하며 이웃나라에 도망가 있기도 했습니다. 늘 쫓기는 인생, 누군가로부터 미움을 받는 그 인생, 특별히 다윗은 한 나라의 왕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인생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자신의 이러한 모든 괴로운 마음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애통하는 다윗을 보여줍니다. 조금 전 소개해드린 책에서는 이러한 고난 가운데 이루어지는 애통의 은혜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이 책의 저자는 뱃속에 오랫동안 품고 있던 아이를 잃게 되면서 그 아빠는 애통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의 표현을 빌리자면 용광로 같은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내며 하나님께 화를 내고 싶은 유혹과 처절하게 싸우느라 괴로웠다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고통의 한복판에서 그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어구나 단어들, 표현들을 성경책을 찾아서 찾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 답답한 마음을 하나님께 풀고자 성경책을 찾으며 애통이라는 단어를 찾게 된 것입니다. 애통의 사전적 의미는 슬퍼하고 아파함입니다. 그러나 이 책에서 소개해주는 성경적인 애통은 그저 우리의 감정적인 슬퍼함과 애통함, 아파함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신의 삶에 개입해 주실 것을 요청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 공급하심을 간절히 원하는, 간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모든 애통의 기반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그러면 어떻게 애통해야 하는지를 네 단계에 나누어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을 향하라 말합니다. 계속 기도하며 권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불평을 토로하라 말합니다. 겸손하되 솔직하게 말씀의 선 안에서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마음을 쏟아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요청하기인데 담대히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끊이지 않는 의문들, 하나님 앞에 이건 왜 이렇고 저건 왜 이렇냐 하는 끊임없이 속에서 생겨나는 의문에서 이제는 더 나아가 하나님께 담대히 요청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믿기를 선택하다입니다. 여전히 계속되는 물음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기도로서 나아가 불평을 토로하고 담대히 요청하고 믿기로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찾아오는 고난 가운데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이러한 솔직한 애통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우리는 집사고 권사니까, 우리는 주의 종이니까 하고 우리는 우리의 슬픔을 솔직하게 표현하기보다는 꾹 참는 것에 익숙합니다. 그러나 그런 고난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아픔과 슬픔과 괴로움을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그 방법으로 애통에 대해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자신이 처한 고난을 어떻게 헤쳐나가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자신이 처한 상황이 너무나 괴로워서 하나님께서 얼굴을 숨기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숨긴 것 같은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가장 먼저 1절에서 여호와여 하고 간절히 하나님을 부릅니다. 또 3절에서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하고 하나님을 부릅니다. 그냥 우리가 평소에 부르듯이 여호와여 이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저 깊은 단전에서부터 끓어오르는 애끓는 그런 마음으로 여호와여 하고 하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1, 2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하며 도대체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아파야 합니까? 이렇게 솔직하되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다윗 인생에서 가장 절실히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간구하는 이때에 그 구원을 바라는 이때에 어쩌면 하나님은 얼굴을 숨긴 것처럼 아무런 움직임이 보이지 않아 절망하고 있는 다윗의 그 비통한 심정이 담겨있는 고백입니다. 여기까지는 우리 누구나 한 번쯤은 다 해봤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언제까지 제가 아파야 하나요? 하고 이 정도까지는 한 번쯤은 해봤을 것 같습니다. 더 솔직한 마음의 표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우리와는 조금 다른 새로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데요. 바로 3절에 보면 담대히 자신의 요청사항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있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하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끝나지 않고 계속 되다 보니까 다윗도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너무 괴로우니까 육체도 영혼도 이제 메말라가는 힘든 상황을 고백합니다. 그러니 제발 좀 응답해 주시고 제 눈을 밝혀달라 고백합니다. 이 고난이 언제까지인지 기한이 정해져 있으면 그래도 좀 참아보고 견뎌보겠는데 고난의 끝이 그 기한이 언제인지 다윗은 알지 못하기에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니 하나님 제발 내 눈을 밝혀주소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나를 생각하사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제가 지금 너무나 아프고 슬퍼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파하고 신음하는 나를 좀 생각하여 주소서 하는 다윗의 마음입니다. 그가 처한 이 비참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제발 나에게 관심 좀 가져주시기를 바라고 제발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며 간절히 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윗이 처한 상황에서는 하나님의 관심과 응답만이 살 길이고 유일한 구원의 길임을 알기에 간절히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실 고난의 상황에서 우리는 보통 하나님 빨리 이 고난을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빨리 이 고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더 먼저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상황 속에 상황을 해결해달라 기도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마음이 간절하겠지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자신을 좀 생각해달라고, 그리고 제발 응답해 주시고 내 눈을 밝혀달라고 기도합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 가운데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둘러싼 많은 고통과 걱정과 괴로움과 두려움 속에서 이제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가려진 비늘이 벗겨져 하나님을 뚜렷이 볼 수 있기를 간청하는 것입니다. 사실 고난 속에서 우리가 힘든 것은 우리가 처한 상황 때문에도 있지만 하나님이 마치 감추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부재가 느껴질 때,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느껴지지 않을 때 우리는 괴로워하곤 합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기도가 그런 것일 것 같습니다. 상황을 벗어나게 해달라는 기도보다는 아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나아가서 우리의 슬픔을 표현하고 아파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여 담대히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5, 6절에서는 갑자기 분위기가 반전됩니다.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자기의 모든 슬픈 마음을 쏟아내던 다윗이 갑자기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윗은 이 고난의 순간에도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5절 말씀해 보면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 사랑은 NIV 성경에는 Unfailing Love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Unfailing Love는 그의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비록 여전히 사울에게 쫓기고 생명의 위협을 받는 순간에 있지만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바라봤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을 대한 사랑과 믿음에 다윗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의지하였더니 이제는 자유하며 기뻐할 수 있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쁨은 리조이스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이며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성령의 열매 기쁨인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나아갔더니 그 마음이 똑같은 상황임에도 기뻐할 수 있었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6절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현재 고통의 상황 속에서 미래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소망과 과거에 지금까지 내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현재 고난을 돌파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고 선하게 인도하셨다면 현재에도 그리고 앞으로도 나를 그렇게 인도해 가실 것이라는 다윗의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시작할 때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조차 의심할 수밖에 없던 다윗의 상황 속에서 절망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과거에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기 때문이고 앞으로 행하실 동일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그 사랑을 확신하며 현재에도 기뻐하며 확신 가운데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 마음에 있는 모든 물음과 불평을 쏟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담대히 요청할 수 있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 동일하신 하나님을 오늘도 믿기로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고통하고 신음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했던 다윗의 고백이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의지하며 신뢰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충분히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상황에 놓여지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사랑과 그 말씀을 기억하며 결코 사울에게 자신의 어떤 무력도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위해 모든 하셨던 약속을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처럼 아프고 힘들었던 고난의 시간들이 다윗에겐 하나님을 향한 더 순결하고 굳건한 믿음의 훈련이 되었고 이후에 다윗은 한 나라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 되는 귀한 밑거름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비전 성경 생각하는 글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하시렵니까? 그러나 이러한 인간의 공경의 때가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다. 자신의 능력과 한계를 인정하고 절망하는 바로 그때 하나님은 일하신다. 그리고 우리는 어려운 문제 앞에 놓이면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을 바꿔주시길 원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먼저 우리 자신을 바꾸기 원하신다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바꾸기를 원하신다 말씀합니다. 우리는 고난의 원인에 그 고통에 집중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나를 바라보시며 나에게 집중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온통 나, 우리입니다. 오늘 본문은 짧게 6절로 기록되어 있지만 다윗이 그 한 단계 한 단계, 한 시간 시간을 지나면서 얼마나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씨름했을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믿음의 다윗이니까 하나님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요. 결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르고 또 부르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울고 울부짖으며 자신의 모든 속마음을 토로하고 또 토로하고 괜찮아진 것 같다가 또 다시 원상태가 되고 했던 수많은 시간들을 거쳤을 것이란 말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보내면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담대히 요청할 수 있게 되었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마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다윗의 시편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다윗을 바꾸어 가셨던 것입니다. 고난의 시간은 결국 하나님을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때까지요. 그런데 우리는 그 짧은 시간들을 잘 기다리지 못합니다. 괴로우니까 어떻게든 이것으로부터 벗어나고자 이 방법도 써보고 저 방법도 써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의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려야 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해 주시기를 요청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일하기 시작하며 우리가 생각지 못한 하나님의 멋진 방법으로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휴가 시작과 동시에 제가 참 많이 아팠었습니다. 그동안 바쁘게 달려왔던 여러 가지의 긴장이 풀리면서 오는 아픔이었는데 큰 병은 아니었지만 소화기와 머리가 이렇게 연결되어서 빨리 낫지 않는 아픔이었습니다. 누군가는 그게 무슨 큰 아픔이냐 하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저의 이 작은 아픔 속에서도 저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위로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 아파도 잘 웬만큼 아프면 병원에 잘 가지 않고 좀 무난히 견디고 참는 편입니다. 그래서 자주 아프진 않지만 한번 아프면 되게 심하게 아픈 편인데 이때도 너무 아파서 아무 생각을 할 수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근데 그 순간 제 입술을 뚫고 나온 고백은 하나님 저 너무 아파요 고쳐주세요 라는 고백이었어요. 사실 제가 휴가를 가진 거는 이제 씨앗새싹 여름 성경학교와 간세대 예배를 마친 이후에 바로 쉬게 되었는데 저희 여름 성경학교 주제가 구원구원 라파키지고 고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정작 저 자신을 돌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저조차 돌보지 못했던 저를 정말 따뜻하고 친절하게 돌보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너무 아파요 이렇게 고백하는 순간 제 몸이 이렇게 따뜻해지는 기분이 들면서 그래 이제는 쉬어라 내 딸아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졌어요. 그러자 뭔가 이 마음에서부터 올라오는 눈물이 왈칵 났습니다. 이처럼 휴가 기간에 아파서 저는 이렇게 잘 어딜 가거나 하지는 못했는데 그 순간들에 만나게 하신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아파서 혼자 있을 수 없으니까 이제 본가에 부모님 댁에 가서 지내는데 지금 교회에서는 전도사지만 집에서는 막내딸이어서 그저 또 아기처럼 응석도 부리고 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제 곁에 있던 누군가는 저보다도 더 아파하는 마음을 표현해줬고 또 오랜만에 만난 친구는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전혀 그런 대화의 흐름이 아니었는데 갑자기 저를 보더니 코가 빨개지고 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더 깜짝 놀라서 왜 우냐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누군가 아파서 슬퍼서 그 사람을 위해 위로해 준 적은 있지만 이런 마음은 처음 느껴본다는 거예요. 그냥 봤을 때 저를 봤을 때 되게 안 됐다 이런 마음이 들더래요. 그냥 토닥토닥 해주고 싶은 마음에 눈물이 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친구도 처음 그런 눈물을 처음 흘려봤고 저는 더 당황을 했고 하는 속에서 여러 가지 일련의 일들을 보면서 만남을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로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는구나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파서 혼자 있을 때 잘 먹지 못하니까 여기저기 많은 분들을 통해 정말 까마귀와 같은 분들을 통해 또 먹을 것들을 섬김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아파서 이렇게 어딘가에 많이 가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휴가여서 점점 괜찮아지다 보니까 어딘가를 이제 가게 되는데 저는 자연을 좋아해서 자연 풍경 이런 있는 곳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딘가 그런 풍경 있는 곳에 갔으면 좋겠다 했는데 어디 목적지는 없이 출발하였는데 항상 도착해서 보면 제가 바라고 원했던 그런 곳에 도착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예비하셨고 가게 하셨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해 다했던 그런 자그마한 신음과 고통과 열심도 하나님은 외면치 않으시고 다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무한히 크고 넓으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이 작은 아픔에도 이런 크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숨어 있다면 우리의 인생의 수많이 놓여지는 고난 속에 하나님은 얼마나 더 크신 긍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원하시겠는가 하는 마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린 예상치 못한 고난의 시간을 맞이해야만 할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아픔과 가정, 또한 직장, 관계, 이별 등 여러 방면으로 우리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고난의 시간을 맞게 됩니다.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과 해야 하는 씨름의 순간이 오는 것이죠. 그 가운데 어쩌면 주님을 위하여 내가 이렇게 충성하였는데 나보다 나의 기쁨보다 주님을 위한 선택을 늘 하려고 했는데 왜 이렇게 아픈 시간을 허락하십니까? 하는 고백이 나올 정도로 힘든 순간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위하여 충성되고 열심을 다하는 우리의 모습보다 때로는 그저 하나님만을 붙드는 우리의 모습을 원하신다는 것을 아시나요? 내가 지고 있고 의지하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냥 하나님만을 기다리는 우리의 모습을요.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 고난의 시간, 슬픔과 아픔에 파묻혀 몸부림치는 이 시간. 그러나 이 시간은 그저 빨리 지나가야만 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다리는 시간,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의 힘을 빼는 시간입니다. 아픔 속에, 고통 속에 하나님 앞에 나의 무력함을 고백하게 하십니다. 어느새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앉아있던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와 하나님께 그 자리를 비워드리며 철저히 낮아지고 엎드리게 하십니다. 그렇게 우리의 힘을 모두 빼고 나면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런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은 결코 외면치 않으시고 우리의 아픔보다 더 아파하시고 우리의 슬픔보다 더 슬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억울함과 괴로움 그리고 또 슬픔을 충분히 다 갚아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삶을 살다 보면 우리는 예배도 드리고 직장 생활도 하고 가정 생활도 다 무난히 잘 하고 있기에 그 생활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스멀스멀 느슨해지기 시작합니다. 자동차로 비유하면 매일매일 잘 달리는 자동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나사들이 하나 둘씩 풀려지기 시작합니다. 차의 상황은 점점 더 심각해지는데 당장에 잘 나가니까 점검이 필요한 상황임에도 그냥 달리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날 느슨해진 나사들이 완전히 풀려지게 되고 이는 사고로 이어지거나 자동차가 어느 순간 멈추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쭉 평탄하게 잘 가는 듯 하지만 그렇지 못한 우리인 것입니다. 어딘가가 고장이 나고 신호를 주게 됩니다. 그저 우리가 느끼지 못할 뿐입니다. 원래 하고 있던 것들을 다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우리 가운데 고난이라는 점검의 기회를 주셔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다시금 바로 설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하나님은 우리의 즐거움 속에서 속삭이시고 우리의 양심을 통해 말씀하시지만 우리의 고통을 통해서는 외치신다. 고통은 귀먹은 세상을 깨우는 하나님의 확성기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제는 고난의 원인에서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성품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행하신 하나님의 지난 은혜, 베푸신 은혜와 역사를 기억하고 앞으로 우리에게 행하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시편 119편 67절을 보면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시편 119편 67절입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한 절 더 71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탈곡기 같습니다. 탈탈탈탈 털려서 그 위에 알곡만 남는 것처럼 우리가 불순물이 제거되고 온전히 주님만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는 신앙을 하나님께서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저에게도 그러한 고난이 때때로는 찾아옵니다. 당연히 그 고난 속에 아파하고 슬퍼하며 몸부림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아, 내 신앙에 경보가 울리는구나 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참으로 부끄러운 저의 민낯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찬양 가사로 부르고 부르고 그렇게 읽고 읽었던 그 말씀을 내 삶으로 내 것으로 살아내지 못하고 있던 나의 모습들과 하나님 자리에 앉아있는 나의 모습,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는 나의 모습들을 그제서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 앞에 더 성결하게 정결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이 시편 13편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반복해서 읽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저 고난에 아파하기만 했다면 이제는 다윗처럼 고백해보는 것입니다. 이 1절부터 6절까지를 나의 고백처럼 고백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론 나의 생각과 다른 현실을 마주하게 될 때에도 지금까지 신실하게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의 고백으로까지 이어지게 하셨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짙은 구름과 같은 고난의 상황에 계십니까? 아까 마지막에 봤던 사진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때의 이 빛을, 먹구름 사이에 비치는 이 빛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고난을 다 덮고도 남는 하나님의 긍휼은 오늘도 우리를 향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의 다윗과 같이 마음껏 하나님 앞에 애통하십시오. 고난 전에 알 수 없고 볼 수 없었던 것을 보게 되는 우리의 눈이 열려질 것입니다. 오늘 3절의 다윗의 요청처럼 나의 눈을 밝히소서 했던 요청,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욥의 고백,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하는 고백처럼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 될 것입니다. 또한 나의 개인의 아픔에 대한 애통뿐만 아니라 애통이 없어지고 눈물이 사라진 이 시대에 나의 아픔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뿐 아니라 우리의 공동체를 위하여서 이 교회를 향하여서 나라와 열방을 향하여 애통하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애통을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이루실 미래의 소망,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이제는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믿음으로 취하며 나아가십시오. 고난 가운데 우리가 일어설 힘이 될 것입니다.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보이지 않으신 주님의 크신 능력이 오늘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고 우리 고난 속에서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진실로 믿고 찬송하며 자랑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길, 또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경험하는 양정교회 모든 성도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만 의지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평생 주님